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대학 총격범이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언론에 총격범이 학생들에게 총을 쏘기 전에 그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무장을 한 총격범은 어제 오리건주 로스버그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 강의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그 뒤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외 테러 조직과 관계없는 국내 테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총격 사건 발생 직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민 대다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원한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 공항에 오늘 새벽 미군 C-130 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의 미군 당국자는 사망자 가운데 6명은 미군이며 나머지 5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원단에서 근무하던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미군 수송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지만 미 공군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군의 C-130 허큘리스는 4개의 엔진을 가진 수송기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미국이 무차별적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 공습을 통해 ISIL 주요 시설들을 타격했지만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에게도 공습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광시자치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우편 폭탄에 의한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어제 중국 내 모든 언론들에게 취재 기자들의 사건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도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있어 폭발 현장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표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뉴스와 웨이보 등 사회 연결 매체에서 폭발이나 용의자 등의 관련 검색어는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중국 당국이 나쁜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이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일상화돼 있다며 특히 이번 폭발 사건이 국경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아킨은 시속 215km의 초강풍을 동반한 채 바하마 지역을 관통하며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 지역에는 최대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호아킨이 세력을 더 확장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미 동부 해안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의 노폭 해군 기지와 수도 워싱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프랑스 검찰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 수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앞서 미국 조사당국은 폭스바겐 측에 경유 차량들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그 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자사 경유 차량들이 프로그램 조작으로 미국의 환경 기준을 통과했다며 해당 차량들은 기준보다 40%가량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환경규제당국은 폭스바겐에 1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 며칠 워싱턴 지역에 비구름이 잔뜩 끼더니 하루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직장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출근을 하던데요. 오늘 아침 내리는 비가 왠지 다른 기분입니다. 하늘이 운다라는 말이 있죠. 미국인들의 심정이 지금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한 번의 충격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의 한 전문대학에서 총기 사건이 났고 1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하루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하지만은요. 이번까지 또 여러 명이 한 번에 안타까운 총기 사건의 희생자가 됐다는 건 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큰 슬픔입니다. 2000년 이후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 개인 증오, 은종 증오, 종교 증오가 이유가 됐는데요. 지난 8월에 미국인 기자 두 명이 생방송 도중에 전직 동료가 쓴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두 명에서 많게는 32명까지 사망자가 났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이번 사건은 특히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저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건 당일인 어젯밤에 사고가 난 학교에서는 충격에 빠진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독교 노래를 불렀는데요. 희생자의 비극과 유가족의 고통을 알리겠다는 기도와 각오를 했다고 하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2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2도에서 18도, 신의주 맑습니다. 9도에서 19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5도에서 2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토리 아모스가 부릅니다. 프라미스 들어보시죠. 프라미스 not to say that you told me so. Promise not to say that I'm getting too old. Promise not to judge. To judge who you love. I don't know why. Yes, make that promise. Whatever it is. Can you hear the truth? If they accuse me. Be there, be there, be ther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최근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6,300쪽 가운데 또 세 건이 기밀로 분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최근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과거 졸업생들만큼 대학 교육을 그리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오리건주 총격 사건 소식 알아볼까요?
네, 어제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데 미국인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와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Somehow this has become routine. The reporting is routine. My response here at this podium ends up being routine.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이 나와서 연설하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면서 개탄했는데요.
네.
이 같은 일에 미국인들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생각이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때 이 총기 규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비장한 어조로 총기 규제를 촉구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위 좀 알아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서부 시간이죠. 오전 10시 30분경에 오리건주 로즈버그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과 이 총격전을 주고받다가 범인이 사망했는데요. 이 범인이 자살했는지 이 경찰총에 맞아 사망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은 여러 강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를 여러 정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사망자 수를 두고 또 엇갈리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사망자 수가 15명이다, 13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존 헨리 더글라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범인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 가운데 3명은 중상이어서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범인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헨링 국장은 범인이 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히 신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범인이 올해 26살인 크리스 하퍼 머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머서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머서의 집을 조사 중입니다. 이 머서 이웃 주민은 머서가 이 화를 잘 내는 불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네.
이 머서의 아버지인 이안 머서 씨는 아들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범인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학생들의 종교를 물어봤다는 그런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대답하면 총을 머리에 쐈다는 겁니다.
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외국 조직과는 관계가 없는 국내 테러 사건의 하나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경고성 글이 올라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 북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내일 학교에 가지 말라 이런 글이 올라왔었다는 거죠.
예. 자, 미국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겨우 한 달쯤 지났는데요.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참 불안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1999년에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부터 2007년에 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사건, 또 2012년에 초등학교 학생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까지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샌디욱 사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공화당과 총기 옹호가들은 총기 소유권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이 발생한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이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2년제 대학인데요.
네.
이 학생 수가 약 3,000명입니다. 이 학교가 있는 로즈버그시는 인구가 2만 2천 명 정도로 아주 조용한 마을인데요. 이 목재 산업이 주 산업이었는데 이 최근 불경기를 겪고 있어서 실업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대학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37살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이 다시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30일에 공개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은 총 6,300쪽에 달합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5월에 워싱턴 연방판사가 클린턴 전 장관 측에게 내년 1월까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부 다 공개하라고 또 명령한 데 따른 것인데요.
네.
그래서 국무부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한 달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 공개한 건 그러니까 9월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 중에 민감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새로 공개된 이메일 가운데 세 건이 비밀, 그러니까 2급 국가 기밀로 분류됐는데요. 모두 2011년 이메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이 2008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들, 또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과의 비밀 회의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이었고요.
네.
또 다른 두 건은 클린턴 전 장관이 당시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제이콥 설리반에게서 받은 편지인데요.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 주요 6개국 관리들 간의 비밀 회의한 요약본이 들어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외국 관리들과의 상세한 대화 내용이 남긴 이 이메일들은 비밀로 분류돼서 전달됐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민감한 이메일은 또 없나요?
네, 약 215건의 이메일이 기밀 분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밀로 분류되긴 했는데요. 예,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클린턴 전 장관 재임 시절 당시에는 기밀이 아니었고
네.
나중에 기밀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그 밖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소통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에서부터 측근이나 참모, 개인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이메일, 또 업무용 이메일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자, 지금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이 특히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보안 위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나라의 국무장관이 개인 계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안이 허술해서 중요한 기밀들이 새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들에서 해커들이 침입을 시도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해커라고 하면은 그 남의 컴퓨터 전산망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이 몰래 정보를 빼나가거나 또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해커들이 적어도 5번 이상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11년 8월에 약 4시간 동안 5차례나 이 뉴욕주 차량국이 보낸 속도 위반 티켓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이게 러시아 해커들이 잘 쓰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이메일에는 첨부된 그 속도 위반 티켓 파일을 출력하라는 이런 얘기가 파일이 말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런 걸 잘못 열면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정보가 빠져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그 첨부 파일을 열었나요?
네, 현재로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첨부 파일을 열어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의 닉 메를 대변인은 클린턴 전 장관이 첨부 파일을 열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대학에는 그동안 줄곧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당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메릴 대변인은 다른 모든 미국인들처럼 클린턴 전 장관도 그저 그 광고성 이메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 이메일 논란이 갈 길이 바쁜 클린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후보의 돌풍이 요즘 예사롭지가 않다고요?
네, 얼마 전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1위에도 오를 정도로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자금력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클린턴 선거운동 본부가 모은 돈이 2,800만 달러였는데요.
네.
같은 기간 샌더스 후보도 2,6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금액을 거둬들인 것에 감탄하면서 2008년 민주당 돌풍을 일으켰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전문가들은 특히 선거 자금이 대개 소액 기부자들의 돈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후보가 모은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7,500만 달러를 모았고요. 샌더스 후보는 4천만 달러 정도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선거 전문가들은 샌더스 후보가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를 확실히 이기려면 앞으로 최소한 4천만 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이 두 사람 외에는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덜 받고 있긴 한데요.
네.
앞으로 민주당의 경선 지형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상당수가요. 대학을 그만큼 가치 있는 걸로 여기지 않는 걸로 나타났네요.
네, 이 퍼듀 대학교와 갤럽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0년 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38%만 대학 공부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전체 대학 졸업자 절반가량이 대학 공부가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이 눈길을 끄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학자금 융자, 빚 때문입니다.
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 보통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게 되면 바로 보이는 게 또 학자금 융자 상환 고지서입니다. 뭐 이러면 그 월급 명세서가 거의 청구서처럼 여겨지기도 할 텐데요.
네.
어떤 경우 10년간 평균 매달 400달러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연 내가 딴 학위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네, 그만큼 이 학자금 융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학자금 빚이 훨씬 더 많은 편인데요.
네.
이렇게 갚아야 할 빚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대학 공부에 대한 회의도 더 깊어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참고로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때 최근 졸업생의 약 63%가 학자금을 융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융자에게 중간값은 3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간값이라고 하면 표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수치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학비가 상대적으로 싼 주립대학이라든가 비영리 사립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절반가량이 자신들의 대학 교육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사립대학 졸업생들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사립대 졸업생들은 아무래도 그 주립대학이나 비영리 사립대학 졸업생들보다는 학자금 빚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번 조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미국의 대학 졸업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야 됩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가 일단 문을 닫는 사태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연방의회가 2015년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1일까지 연방의회가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ebt ceiling인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debt ceiling입니다.
네. 자, debt ceiling을 번역하면은 영어 debt은 빚이고 ceiling은 천장이죠.
네, 바로 풀이하면 이 빚 천장이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빚의 한도로 풀이하면 정확합니다. 이 네. 천장이란 게 위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 천장이라면 빚의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debt ceiling은 영어로 debt limit라고도 하니까 부채 한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가정뿐 아니라 국가도 빚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입니다. 이 나라도 가정처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한 나라가 재정정책이란 걸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집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 재정정책을 펴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빚을 내는 겁니다.
네. 자, 아까 미국 연방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새로 정한다는 게 부채의 상한선을 내리거나 올리는 걸 말하는데 이번에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상한을 올리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 부채 한도를 연방의회가 협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헌법은 의회가 미합중국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목박아 놓았는데 네. 그 밖에 또 별도의 법으로 의회가 전체 부채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부채 한도를 제한하는 게 미국에서는 지난 19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마련된 2차 자유채권법에 이 조항이 처음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 뒤에 몇 번 관련 법을 고쳐서 지금과 같은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하는 건 역시 목적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의회에 나라의 씀씀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쥐어주기 위한 거겠죠. 또 이렇게 부채 한도를 정해줌으로써 의회와 정부가 연방 예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금 얼마입니까?
네, 이 의회가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를 풀어준 게 바로 2015년 3월 16일이었는데요. 이때 이 새로 정해준 한도가 18조 1130억 달러였습니다.
네, 참 엄청난 액수의 돈인데 이걸 또 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도를 올려줘도 이 정부 빚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건데요.
네.
이 재무부 예측으로는 정부 빚이 올해 연말쯤에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서 연방의회가 다시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빚이 계속 늘어서 부채 한도도 높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이렇게 계속 느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버는 돈은 적은데 써야 할 때가 많으면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부 수입이 보통 세금에서 나오는데 이 세금 같은 정부 수입이 이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빚을 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람도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워서라도 돈을 갚아야 하죠. 근데 이렇게 빚을 내서 빚을 다시 내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영어로 디폴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걸 못하면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원금 같이 외부에 갚아야 할 돈이나 또 노인 의료 보장이나 사회 보장 연금 같이 미국 안에서 꼭 지급해야 할 돈을 못 준다는 뜻도 됩니다.
네.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지금 중심이고요. 또 전 세계가 대외 거래를 할 때 쓰는 돈이 달러인데 이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은 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연방 위액의 부채 한도를 올려서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중앙정부가 돈이 없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더 빌리지 못하게 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도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연방의회가 그동안 부채 한도를 얼마나 자주 조정을 해왔나요?
네. 미국 연방 재무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1960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연방의회가 78번 부채 한도를 조정했는데
네.
지난 2001년부터는 모두 1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난 1939년에 총 $450를 시작으로 2015년에 약 18조 달러까지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450억 달러겠죠. 자, 네. 자,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부채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또 너무 많이 늘어도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겠죠. 이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자 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서 연방의회가 지난 2011년에 예산관리법을 만들어서 2021년까지 미국 정부가 가진 부채를 1조 2천억 달러 감축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렌 메드로스가 부릅니다. Nothing i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Our love will lead a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You wann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얘기 전해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Hi, my name is Mike Dempse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댐시입니다. I'm 56 years of age. I'm married. I've been married for 30 years. I have two children.
저는 56살이고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인데요. 딸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어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라는 마이클 씨, 오늘 어떤 얘기 함께 할지 들어보시죠.
And I want to talk about community soccer in the United States. And I would like to talk especially about soccer in SYA.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지역 축구 SYA 축구입니다.
Oh, they're starting right there. Get up, get up.
I'm a youth soccer coach for SYA.
저는 SYA 축구 코치입니다.
SYA stands for Southwestern Youth Association. It's located in Southwestern.
SYA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구의 남서쪽 지역 청소년 협회인데요. 13개 종류의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It's a club that has soccer, basketball, baseball,
축구, 농구, 야구, 럭비 같은 일종의 스포츠 클럽 같은 건데요. 미국은 지역마다 SYA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청소년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organization. I think no matter what sport your child wants to play,
SYA 같은 지역 스포츠 협회는 아이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스포츠를 접할 수 있거든요. SYA는 1973년에 설립된 이후에 점점 성장해 왔어요. 지금은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이 협회에 소속된 다양한 스포츠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역 스포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되는 청소년 스포츠협회는요. 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입을 해봤을 거예요. 예, 보통 4살, 5살쯤 되면은요. 축구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이가 들면 야구, 풋볼 같은 운동을 시작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씨는 SYA, 페어팩스구 남서쪽 지역 청소년협회 처럼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지역 스포츠 팀이 운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This is public. Other people pay. You know, there's a registration fee to and you get a uniform and so there is a fee, but I think it's a small amount of money. And
지역 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팀도 등록비와 회비를 내고요, 체육복이나 장비도 사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설 기관보다 훨씬 저렴해요. 적은 비용으로 큰 부담 없이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죠. 코치들도 더 책임감 있고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보수를 받는 코치도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코치가 되거든요. 자기 아이가 속해 있는 팀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누구와 경기를 할지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이 관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The players that I've coached over the years, that is their soccer team, it's not my soccer team, it's the players' soccer team.
지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은 회원으로 등록한 선수들이 주인입니다. 축구도 선수들의 축구팀이고요. 저는 해마다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지만 제 축구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주인인 축구팀인 거죠.
예, 스포츠팀 코치라고 하면 좀 엄격하고 무서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원봉사하는 아빠들이 코치면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부모의 마음으로 대할 것 같아요. 뭐 그저 스포츠가 좋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나온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SYA 관계자들은 뭐 자기 지역 스포츠팀에 대한 애정으로 무료로 봉사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지는 누구보다 이 부모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SYA 축구팀 중 제일 어린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센터빌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잔디 위에 앉아서 아이들이 축구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Let her rip. Go. Go, Lynn. Go. Find the dribble. Gotta go.
I'm out on the field. Shoes tied tight. I run so fast.
Oh, that's right. That's right. Get up. Get up. Red ball. Red throw. Red throw. Switch block.
Kick that ball and it goes through. I scored a goal for my team. Yahoo! Yeah. I'm a soccer rocker.
I have four kids. He's one, she's three, and they're five.
저희 아이들은 한 살, 세 살, 다섯 살인데 다섯 살짜리가 쌍둥이여서 모두 네 명이에요.
We have twins.
지금 다섯 살 쌍둥이들이 축구하는 걸 지켜보고 있고요. 쌍둥이 중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은 여기 중간쯤에 앉아서 양쪽을 보며 응원을 하고 있어요.
They did another. They did FPYC one year, and this is our first year with SYA.
저희 아이들은 작년에 다른 스포츠 팀에서 1년 동안 축구를 했고 SYS에서는 올해 시작했어요. 지역 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팀에 속한 건 한 2년 정도 됐고요.
It's a positive experience with, you know, they're teaching them the basic skills and getting them to enjoy and love the game of soccer.
저는 이곳 코치들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코치들이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축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대부분의 코치들은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전직 축구 선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이웃 주민들도 있고 자기 자녀들이 속한 팀에서 봉사하는 아빠들도 있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아이들과 축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Yeah, yeah, and they, you know, they have a true love for the sport and a compassion for kids, so it's perfect.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로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아이가 네 명인 엄마인데 코치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 코치들뿐 아니라 또 미국의 사커맘들의 지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커맘이라는 말 자체는 뭐 사실 축구를 하는 아이를 둔 엄마라는 뜻인데
네.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중산층 미국 여성들이 이 아이의 방과후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열성 엄마들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네, 이 미니밴 그러니까 승합차에 아이를 태우고 축구 연습장으로 데리고 가서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또 헌신적인 엄마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스포츠팀의 자원봉사 코치가 되고요. 또 사커맘들은 구준이를 맡아서 하는 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요.
네.
미국인들의 이런 문화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I grew up here. I did softball.
저는 버지니아에서 자랐는데 저도 어릴 때 지역 스포츠팀에서 소프트볼을 했어요. 소프트볼은 야구랑 비슷한 건데 공이 야구공보다 조금 커요. 규칙은 비슷하고요. 제가 소프트볼을 할 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운동하는 걸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쌍둥이들이 축구 연습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는 늘 제가 속한 스포츠팀을 위해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셨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I played travel softball. My mom was my team mom. So she organized all the uniforms and
저는 소프트볼 팀 중에서도 트래블 팀,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다니는 팀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팀 맘이었고요. 팀 맘은 엄마들의 대표,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 팀 단체의 운동복이나 장비들 팀에서 필요한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셨어요.
보통 스포츠팀에는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경기를 하면서 취미 정도로 즐기는 레크레이션 팀, 그러니까 여가용 팀이 있고요. 네. 좀 더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트래블 팀이 있습니다. 이 트래블 팀은 연습도 많고 또 다른 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다니기 때문에 엄마들은 싸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년 여름마다 거의 매주 원정 경기를 다녔어요. 트래블 팀이어서 거의 매주 다른 주에 가야 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늘 함께 다니셨고 하루나 이틀 동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경기도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했어요. I would say when you grow up in that environment, you're more likely to put your kids in that same.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 팀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고 같이 놀았던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것 같은 좋은 환경을 저도 제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네, 5살 된 쌍둥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엄마도 이제 미국의 그 사커맘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아이가 4살, 5살쯤에 스포츠팀에 들어가면 엄마들도 사커맘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자, 자칭 사커맘이라는 커니 존스 씨 얘기 들어보시죠.
I'm watching my daughter play soccer for the first year. I'm the soccer mom.
지금 제 딸이 축구 연습하는 걸 보고 있어요. 저는 사커맘이에요.
My oldest is 10 and my second one is 7.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10살, 7살, 막내가 5살. 지금 축구하고 있는 저 여자아이예요.
They're all in SYA. Yeah, they love it. I mean, they have a lot of fun. They get to play with their friends.
저희 아이들 셋 다 지역 스포츠팀인 SYA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무척 좋아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운동하러 가는 날만 기다려요.
와, 새 아이의 사커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니 씨에게 미국인들은 아이들의 스포츠, 아이들의 운동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I think it's great because they learn how to work with other kids. They get physical activity, a little competition.
운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자라면서 필요한 신체적 활동도 하게 되고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마이클 씨와 함께 지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스포츠단체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우실 영어 표현은 own up to. Own up to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아니, 티나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라고 하자 제가 Yeah, it ended up being Tina. 누가 아니래. 알고 보니까 티나였대.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그런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 라고 하자 제가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아마도 잘못을 시인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wn up to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Today's expression is own, O-W-N, own up, U-P, up to, T-O, to, own up to, own up to. If you own up to something, you admit and confess to something. It means to tell the truth or admit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something. Own up to는 문자 그대로 하면 무엇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말인데요. 결국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이 실수하거나 일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거나 자꾸 발뺌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시원하게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기 좋더라고요.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잘못을 빌면 무쇠도 녹는다는 말이 생긴 모양이네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티나가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죠.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라고요. 자, 이제 예문 들어보시죠. Don't be afraid to own up to your own mistakes. 라고 하면 두려워 말고 실수를 인정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own up to something, you admit and confess to something. It means to tell the truth or admit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something.
자신이 실수하거나 일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Own up to own up to something. Own up to.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엠스의 Time Time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ime rolls the hills along, makes the stars go round to the sky's bright song. Time stirs the endless sea. Maybe time will bring you back to me. The summer was golden, their love young and new, his bold arms, her rendezvous. But now leaves have fallen and tears fill her eyes, his warm lips a memory as she sighs. Time rolls the hills along, makes the stars go round to the sky's bright song. Time stirs the endless sea. Maybe time will bring you back to me. The snow's come and gone now, and still they're apart. How empty her yearning But spring brings its promise, and old memories burn while she dreams with summer he'll return. Time, time rolls the hills along, makes the stars go round to the sky's bright song. Time, time stirs the endless sea. Maybe time will bring you back to me. Maybe time will bring you bac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5년 10월 2일 오늘.
No, it is not true.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자이언트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로 커디슨이 59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첫 헐리우드 스타의 죽음에 미국은 영화계는 물론 레이건 대통령까지 나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President Reagan said today that Rock Hudson would always be remembered for his humanity. And on hearing of his death,
그것은 로 커디슨이 죽기 전 자신이 동성애자였으며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의 용기에 대한 경의이기도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갖춘 로 커디슨은 1948년 영화 파이터 스쿼드론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와 자이언트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했습니다. 커디슨은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실상에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후 허드슨은 계속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죽기 전 병상에서 볼품없이 병든 모습을 무릅쓰고 온몸에 난 반점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로 커디슨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등 에이즈 알리기에 힘쓰다가 1985년 오늘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9년 10월 2일 오늘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납니다.
His long journey of self-transformation began in 1869.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로 그는 18살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1891년 귀국해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893년 남아프리카 연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을 본 간디는 1915년 인도에 귀국해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킵니다. 1947년 7월 인도가 독립한 뒤에 간디는 힌두와 이슬람의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지만 1948년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인도의 문호 타고르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써준 뒤부터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됩니다.